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64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언제나 후회만 하는 사자라고 하는 어린이 동화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살고 있던 이 사자는 일이 생기면은 생각은 하지 않고 늘 행동부터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자가 하는 일마다 실수가 많이 있었죠. 날마다 그러지 말걸 후회를 했습니다. 사자의 부모가 그러한 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도 어릴 때는 너처럼 그렇게 했었지만은 점점 지나가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단다. 너도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사자가 기분이 좋아서 길을 가다가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사냥꾼을 보면서 갑자기 풀숲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다가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곳에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러면서 사자는 사냥꾼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하게 풀숲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사자는 초원에 있는 동물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사냥꾼을 쫓아버렸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제야 사자가 우리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평생 후회만 하면서 살 뻔했었는데 이 사자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사자는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약하죠.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후회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잘못을 아뢰이는 것으로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혀 하지 않는 성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정말로 잘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회개 기도는 눈물로 회개했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눈물로 기도한 그대로 살아갈 때에 그 회개 기도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는 바로 그것이죠. 예,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음악을 감상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던 그 자세대로 살아가면은 대한민국은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바로 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던 바로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살면은 그 회개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자세와 삶의 현장에서 자세가 다를 때에 우리가 드린 그 회개 기도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텐데,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텐데,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바꾸면은 괜찮을 것처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지금껏 많은 대통령이 거쳐갔지만은 국민의 마음에 만족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비판과 정죄를 받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볼 때에 끝이 좋은 대통령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감옥에 가고 비참한 말로를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선한 왕이고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다윗 왕만 보더라도 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을 또 큰 실수를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강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큰 죄를 범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수많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예를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죄악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죠. 그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대한민국이 회개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모임에서 여기저기에서 우리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은 많이 하고 있고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살 수 있으려면 이 나라는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기저기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안정되었고 평안해져 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구조사 명령을 여러 번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장정들이 몇 명이 있는지를 조사를 여러 번 했었죠.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어린 아이들이 몇 명이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 몇 명이 있는지, 어른들은 몇 명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할 때 명령을 내릴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만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생각 하나가 떠오른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충동해서 다윗에게 자꾸만 이것을 하라고, 그래서 그 생각에 집착을 하면서 다윗이 명령을 내린 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자꾸만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사탄이 충동시켰다면은 사탄이 잘하는 것이겠죠. 사탄이 사람을 충동시킬 때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넣어주는 생각은 바로 교만입니다.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국, 이 나라, 내 나라이고 내 백성이고 내가 이루어놓아서 오늘 여기까지 평안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었지. 내 휘하 장수들과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루어놓은 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각은 그 근본 뿌리가, 그 동기가 교만이 아닙니다. 겸손이죠. 그러나 사탄이 내게 충동적으로 계속해서 넣어주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세웠고, 내가 어떻게 전도했고, 내가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써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것이죠. 그동안의 다윗의 모습과는 다윗의 마음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은 분별을 해서 아, 이거는 사탄이 내게 주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내 마음에서부터 싸워서 이겨야 되죠. 이 분별을 잘 하지 못하면은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에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었고 그 물을 마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목동이었죠. 사자와 곰을 쫓을 때 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윗은 아마 사자에게 해를 당했을 겁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다윗이 했던 그 말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나는 너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가 전쟁에서 경험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충동이 자꾸만 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한 생각에 꽂히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막 이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 권력 속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보라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은 거대한 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주변국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전파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내 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그 마음속에 자꾸만 충동적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곁에 있던 신하들의 눈에 그게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반대했죠. 근데 다윗의 명령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일어난 결과는 역대상 2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기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러분 인구조사는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구를 조사하다가 이러저러한 일들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면은 그러한 일들도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바로 보고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 시간 단 하나도 기록을 하지 않고 이 짧은 문장 속에 그 긴 인구조사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윗에게 보고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대충 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계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내부 균열도 일어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악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어떻게 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다윗이 이 일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셔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 이것이 죄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성도는 진짜 성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감기에만 걸려도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야 되죠. 다윗이 그것을 깨닫자마자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기도죠. 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제서 내가 사탄에게 충동을 받아서 이 일을 했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간구하옵나니 용서해 주십시오. 미련하게 행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은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그 죄는 더 무겁습니다. 일반 백성이 지은 죄와 백성의 리더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대우를 하십니다. 리더가 되면은 그만큼 책임이 많은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면 세울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면은 더 중요합니다. 목사가 함부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장로가 함부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이것은 더 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끌려 나올 때에 내 죄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겠습니까? 이제 돌에 맞아서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이구나. 그래서 그가 끌려오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끝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해주시고 끝을 내셨는데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운 내 백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냥 다윗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냥 용서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3년을 기근을 당하든지 아니면 석 달을 적군에게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 지금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삶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를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를 해주면 다윗이 또 그 죄 속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있죠. 어느 누가 자신의 자식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즐길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면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심한 손해를 보고 고통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면서도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세 가지 중에 이것 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직접 회초리 맡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회초리 직접 맡겠다라고 말씀을 했지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택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염병은 사람이 퍼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회초리를 맡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회초리를 들어서 때린다 할지라도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회초리를 맡겠다 그 말씀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맞으면 아픕니다. 그러나 때리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회초리를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어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3일이 지나가면서 7만 명 여기저기에서도 왕이여 우리 성에서 이만큼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이만큼이나 죽었습니다.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이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17절처럼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들을 살려달라고. 이전에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던 다윗이 용서해달라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죽이시고 이 백성은 살려달라고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 일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더 이상의 사탄의 충동 속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이 충동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왜냐하면 너무나 큰 교훈을 여기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눈물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을 주시고자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으라. 중요한 명령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내가 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즉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예배를 떠나서는 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걸 통해서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오르난에게 그러죠. 내가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리니 너는 이 땅을 이 마당을 내게로 넘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르난이라면은 다윗 왕이 우리 마당에 와서 곡식 마당에 와서 이 땅을 내게 넘겨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백성들 중에는 다윗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 때문에 죄 없는 우리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나갔고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윗 때문에 죽어나갔는데 그 왕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 땅을 내게 넘기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우리 집에 오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지금 내 아들과 함께 곡식을 떨고 있었는데 우리 집이 다 망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다윗은 지금 저주의 상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주의 상징이 되어서 백성을 7만 명이나 죽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왕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제사 드리지 못합니다. 다른 데 알아보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오르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땅과 여기에 있는 모든 것 다 드릴 테니까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오르난이 반대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빼앗아서 제사를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오르난이 다윗을 보면서 바로 엎드려서 이 땅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복을 했냐 하면은 그 답은 20절에 나오죠. 20절에 보면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습니다.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 하면은 칼을 빼어들고 이 땅을 하나님의 그 징계를 행하던 천사가 바로 이 천사입니다. 그 천사를 눈으로 보았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 다 죽겠구나. 벌벌 떨고 있는 중에 다윗 왕이 찾아온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 다윗의 길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예배를 해두시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죠. 오르나니 다 가져가셔서 제사를 지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공짜로 드리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헌신이, 나의 땀과 인내와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대가로 지불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공짜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대가를 지불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오는 모든 백성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정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은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양이나 소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은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그 비둘기 작은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대가를 지불을 합니까? 때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다른 행사가 있을 때에 예배를 포기하고 행사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시간에 대한 대가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대가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신 결단하고 기도했었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가지고 오르난 앞에 와서 그 자세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땅을 내게 넘겨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 내가 여호와 앞에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도 않을 것이고 값 없이는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그 모습 그대로 백성 앞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할 말 다 하면서 무시하고 지낸다면 그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드렸다면 백성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대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회개 기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백성 앞에 와서도 명령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했던 겸손한 그 자세를 가지고 그대로 그 백성에게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자세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기쁘게 받으시고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불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그 죄악을 내가 다 용서했다 그 말씀이죠. 전염병을 내가 다 태워서 없애겠다 그 말씀이죠. 대한민국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던 그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내가 회개했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전염병을 없애주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이 땅이 회복되는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 속에 있습니다. 사자가 행했을 때에 인증을 받았던 것처럼 성도가 이와 같이 행할 때에 그 회개 기도는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 민족을 회복을 시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